놀랍지 말씀은 2700여 년 전의 기록인 이사야서 58장의 기반에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고 이에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들을 흡족해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기에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간 이유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치심으로 인해 지구멍에라도 손꼽을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도 네. 하지만 매주 이 자리에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편할 것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은 각 성도들이 개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독실한 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색함을 품고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난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믿음의 영적 회복을 이루는 자에게는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회복은 개개인 성도들의 영적 회복이 함께 모여져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마침표가 없는 일인데 이유는 우리 삶에서는 언제나 더 바로설 부분들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임무를 기꺼이 수행한다면 이러한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동시에 수적으로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가는 곳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로 인도하려는 불타는 신앙심이 교회 내에서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그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는 불의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주를 섬기는 크리스천의 좋은 공부기로 밝게 빛나서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리의 말을 신뢰하고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목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교회를 미쁘시게 보시고 축복하실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5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의 주님의 벽생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 못지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질책, 설명 및 지식, 격려, 그리고 즐거움에 관한 세 정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우리 타고난 재성에 관한 지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향해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기절은 크게 외치다로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백성들을 인해 기쁘지 아니하시는 아니시고 이를 올바로 하고자 선지자 이사야를 앞장세우셨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에게 속한 백성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라고 지시하셨고 그가 심히 염려함으로 훈계할 수밖에 없는 그 훈계의 대상 또한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내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의 행위나 편의주의적 신앙생활 모습에 대해 그 잘못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혹은 이를 감추려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나 부적절한 부분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실한가를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크게 놀라셨습니다. 바로 5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사실 우리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이민자들 중 대다수 분들이 아들레이드에 처음 도착하신 뒤 출석할 기회를 찾으시던 때를 여전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셨는가 하면 주변의 관리를 따라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선배 기준에 부합하는 특별한 교회를 찾으려 하셨을 테지요.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그에게 기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동시에 그의 공의로운 심판과 축복이 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교회를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너무나 훌륭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아니요 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올바른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심중에 있는 그릇됨과 죄악을 꿰뚫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더불어 교회 전체의 영적 회복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각 개인 및 교회 전체적으로도 죄를 숨기기 위해 2700년 전 이스라엘 국가가 범했던 것 같은 알맹이는 없이 거칠에만 있는 독실함이나 영적 단결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수고의 여정을 다 거친 뒤 마침내 천국을 몇 발짝 앞두고서 신앙이 아닌 종교성에 빠져 천국에 닿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적으로만 훌륭한 명성을 지닌 채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간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영적인 면에서 거짓으로 꾸며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고 오늘의 우리들도 동일하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죄의식도 수치심도 없이 우리의 악한 죄들을 회개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다 올바르며 악을 혐오하시는 신성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본문 3절 전반부의 위선적인 금식이 그 좋은 예에 해당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말씀은 금식과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행위들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부당한 금지를 품는 자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자유행위를 보임으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금식과 영혼의 고통도 계속 무시하신다고 원망했고 부당하게도 자신들에게 마땅히 내려야 할 인정과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금식과 자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대한 희생을 보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시행하거나 그 관습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느꼈고 금식 등의 행위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신성한 자로 칭송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를 매우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자신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환영을 심어주려 애썼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그릇된 영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속이려 했을지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사야는 금식은 겉모습이 아닌 영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에게로 더 가까워지고 또 강력하게 붙들리도록 돕는 수단이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되어 금식하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동시에 함께 경배하는 자들로서 서로가 더 친밀하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는 오직 오락을 구하고 타인의 수고로움을 통해 자신이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된 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이유로 금식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칠 뿐인 의로움을 받지 않으셨고 이는 분쟁과 논쟁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릇되면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서로 간 의견 차이, 분쟁, 논쟁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금식은 하나님께 무의미합니다. 58장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칠어만 행하는 금식과 같은 외적 종교의 시계는 전혀 관심이 없으심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약한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도 실제 매일의 생활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믿음이 열심을 보이며 산다고 해서 다른 면에서 우리가 회개 없이 안일하게 지는 죄들이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은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성품의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며 전능하신 그분 앞에 조용히 나와야 합니다. 금식은 이러한 것들이 녹아든 영적 훈련입니다. 따라서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염려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이 고통을 경험할 도구로만 금식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금식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의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이 이에 대한 답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한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6, 7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의 영적 회복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해해보기로 합시다.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실한 믿음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7절의 마지막 구절인 내 본류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은 특별히 더 실제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야 우리는 추운 날씨와 독한 감기를 고생하는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느끼고 또 어느새 다가온 여름의 불볕더위를 느끼며 갖가지 질병들로 아파하고 식사를 거를 땐 배고픔을 경험하는 등 우리들이 이런 육체 안에 있으면서 느끼는 다양한 고통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험 시에 유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봄으로써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주린 자를 먹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고 우리가 비록 다양한 모습과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그의 피조물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로부터 때때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할 수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기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고 그들의 삶을 돕고 있는 두 가지 좋은 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마약 중독자 치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희망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면 진정한 자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일반 유치원에 갈 수 없는 마을 어린이들 위해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어주고 동요 음악,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하며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려줍니다. 매주 목요일 그들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위해 커다란 솥에 닭죽을 요리합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교육합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한 자들을 먹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기에 마을에서 더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필요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로 거룩한 뜨개질 모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 교회의 교제실을 빌려 운영되는 주 뜨개질 모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그들의 활동과 그 모임의 성격을 알기 위해 몇 번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거룩한 뜨개질 모임은 여성 회원들만의 모임으로 대부분이 노인이며 매주 목요일 함께 모여서 뜨개질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 다양한 패턴을 입는 뜨개질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그들의 취미생활이고 스스로에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들의 활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한 달씩 그들은 공동의 시간, 수고, 재료들을 들여서 완성한 작품들을 그 단체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바늘과 실로 한땀한땀 떠나가 마침내 수천 땀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완성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전달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가요? 또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요? 방금 희망의 집과 거룩한 뜨개질 모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선이 자리에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는 그에 맞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도 앞에서 소개되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사랑의 실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땀한땀 뜨개질 하듯 우리 또한 타인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가 우연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종종 삶의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음을 인정하긴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몇몇 성도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이 많이 요구되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가정도 있고, 요리, 청소 및 살림을 돌보느라 실증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또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해 성실히 일도 하셔야 하고요.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요하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동시에 돌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심을 다해 그 믿음의 행위에 임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뜨개질 모임의 경우처럼 자선을 실천하는 그 공동의 뜨개질 작품들을 완성하는데 당신이 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다섯 단의 뜨개질 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느 인생의 어느 단시점이 되면 여러분의 도움 필요한 자들을 더 많이 돌볼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의 씨앗이 담겨졌기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풍성히 피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섬김에 있어 혹시 딱히 꼬집어 이유를 댈 수는 없을지라도 그 지치고 피곤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닿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연표들이 되고 우리는 이 음표들로 주님을 향한 찬양곡을 써내려 가는 중인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닿기 위한 희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저 혼자서 종교적 의식을 준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교회 또한 하나님을 열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의 모임 혹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불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역할들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넘어 더 넓은 공동체를 품고, 빈곤한 자들을 돕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외로운 자들을 방문하고, 열심히 행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훗날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 자신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영적 회복을 이루려면 아마도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회복에 단연간의 신학 공부 혹은 여러 번의 성적 통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회복을 이루는 지름길 중 하나는 선교단체들을 통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방문해 가난과 배고픔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천국이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곳일지와 그와 대조적으로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울지를 몇 초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 중심을 바로잡아 회복하기에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종교로만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혼자만의 신앙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관심을 둡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의 기독교는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크리스천의 임무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잡고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에서 시작해서 또 그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 마음의 기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자들이고, 진지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인하고 이를 기감으로 삼습니다. 이는 예배와 찬양, 묵상 기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에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꺼이 알리려는 태도, 타인의 고통을 없애고 덜어주는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결실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넓게 펴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길을 돌려 믿음의 영적 회복을 이룬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교회와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제공하는 자들이 교회 내 각 분야의 사역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8절 구절 전반부에 걸쳐 다정하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빛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난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8절에서 첫째, 우리의 어둠을 뚫고 새벽같이 빛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 삶을 그의 순결한 빛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8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이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에 우리는 그의 길을 더 가까이 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 이끄실 뿐 아니라 또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할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돕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쉽고 마음 편하게 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왔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다정하게 위로하시며 우리 곁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영적 회복을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도 주시고 그와 함께 더 큰 축복도 부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서 12절은 우리의 영적 회복과 관련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조건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만 비로소 받게 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9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먼저 9절 후반부에 나타난 손가락질은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정죄하는 영적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또 허망한 말을 듣다마는 헛소문을 터뜨려 갈등과 분쟁을 낳는 것입니다. 손가락질과 뒷담화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신자들 간에도 파벌싸움 등을 일으켜 교회 전체에 해를 가져옵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에 대해 누군가가 어떤 특정 대상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 시작하고 또 신도들 간에 이에 대한 뒷담화가 이어지게 되면 개개인의 불평불만은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그 사람 혹은 교회의 애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사탕관을 하려 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흔한 사람들의 정치성이라고 문제 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본문 10절,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만약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또한 타인이 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부족하여 구하는 자들과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에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흑암 중에 떠오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꼭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더욱 축복하시기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성도가 진정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어 영적으로 한패에 쓰러진 우리 자신 및 교회, 나아가 우리 도시까지 재정비에 무너진 기틀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적 토대를 마련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위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된 종인 자들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영광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회복은 즐거움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함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13절은 영적으로 회복된 자가 즐거움을 어떻게 새롭게 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홉처치 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매주 이곳 예배당에서 뵙고 있지요. 그리고 주일은 우리를 둘러싸고 괴롭히든 이건 주중의 대상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주일에도 사업을 번창시킬 계획에 골몰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신 및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각종 비용과 융자금 등에 대해 염려하게 될 테지만 또 사업이 잘 될 때라도 그보다 더 큰 성공을 얻고자 또 고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업에 관심이 아니라 안식해야 할 주의를 계속해서 주일답게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돈 세는 소리에 더 기뻐 뛰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진정 기뻐 뛰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성한 감각을 잊어버린 심장에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되며 그의 신성한 이름을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함으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찾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자유함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공휴일의 의미로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일 중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하게끔 하고 세상적 즐거움을 좇는 자들에게는 스포츠 경기나 취미 등에 더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점점 더 심하게 욕망의 올가미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소리쳐 알기를 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일은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매주 주어지는 휴일이 아니고 또 토요일의 즐거운 오락 시간들의 연장선이 되는 날도 아닐 뿐더러 월요일이면 다시 시작될 세상적 사안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날도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 예배 시간에 억지로 참석하거나 매번 허둥대며 지각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일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날로서 모든 다른 것은 잠시 내려놓고 주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된 모습으로 이를 행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확신의 말씀 또한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듯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절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깨닫게 되므로 매일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큰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우리에게 있던 교리 공부에 게을러지려는 각종 겸용거리들을 걷어내 줄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영적 틈새를 또한 말끔하게 메워줄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다듬어지고 경건한 가정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회복되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 단연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듯이 우리들 또한 그 영원한 땅으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한 우리 각자의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58장 말씀 14절 분명히 알려주듯이 이 질책의 말씀은 이사야가 아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